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만나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목적이 단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과 또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까지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배역하는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였는지 우리 성도들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참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은 아주 특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법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헌물하게 하였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각종 그 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해야 할 제사장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8장과 9장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제사장의 사역을 누가 수행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게 해 주시는지를 성막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9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아론이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나왔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낼 때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세의 아들들을,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네 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명의 아들들을 이 아론과 함께 제사의 직분을 수행할 사람으로 지정하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그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 아론의 네 아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당하는 광경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그들이 성막 안에서 이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은 보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아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오는 장자와 차자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론은 슬픔과 고통으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할 때에 놀랍게도 아론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모세의 말 한마디로 그가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이 순간을 이기고 평안한 마음, 잠잠할 수 있게 되었는지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이 성도의 참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의 장자와 차자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때에 아론도 그것을 인식하였고 깨달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이 네 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둘은 특별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과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70인의 장로를 선택하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장로들이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거기에 함께 나온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어린 아들이면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장성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인의 장로들보다 훨씬 더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경건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침 받고 그냥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익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수행하고 제사장이 알아야 할 이 제사의 규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은 익히고 외우고 그리고 훈련받되 아주 능숙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훈련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고 그들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첫 번째 그 임무를 수행하는 순간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10장 1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함으로써 모세는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지 아니하시한 아니한 다른 불로 분양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였는데 이 불은 우리가 보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옷이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은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그랬는데 그들의 옷이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불로 분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보면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모세와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인정하는 표시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것은 곧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불로 제물을 사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단 위에 불이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하고 꺼지지 않게 하고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야 한다고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냥 아무 불이나 사용해도 된다면 굳이 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불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 불을 가져와서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것을 항상 피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몰랐겠는가? 이 나답과 아비오가 그것을 몰랐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함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론과 모세가 그것을 말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것을 다 가르침 받았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나답과 아비우의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우는 이 일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이것을 더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례를 주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훈련받았지만, 그리고 익숙하게 될 만큼 그들은 그것을 훈련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굳이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불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이 나답과 아비우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임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제사장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중보를 의지해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오가 수행해야 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율법적인 규정이나 의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과 같은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태만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가볍게 여긴 결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방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첫 번째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정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위치를 겸손하게 인식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단지 아무나 이 제사장의 직무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렵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인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7일간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의 직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어떤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의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어떤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태만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집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습니다.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모든 일들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들은 교회 갈 준비를 합니다. 자기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교회에 옵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의 행실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태만의 죄를 우리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단어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겁다는 것은 곧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관계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가볍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신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거룩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태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참 제사의 규례는 철저하게 훈련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쩐 일인지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였고 방자해져서 그들은 태만히 이 일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그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들은 그저 산만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준비된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에도 우리는 그저 흥얼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며 우리 자신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여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속죄죄와 번제와 화목죄를 마치고 내려왔고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들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불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였고 명성이 자자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나답과 아비후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 두로와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 2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북쪽 해변가에 있었던 두 도시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부유했던 이 두 도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인데 단순히 이 두로와 시돈이 시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그가 하나님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되는 그런 자였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사건을 이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사건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 천상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천사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아담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존귀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태만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모으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들의 그 의의를 인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땅히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를 벌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무서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임당하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울부짖었던 이 아론이 모세의 이 한마디의 말로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잠해졌다는 말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침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잠잠하다는 말은 침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의 마음이 마음에 동요가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평안을 금방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아론이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유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이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죄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에 그의 마음도 자신들의 아들들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참된 성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육신에 사랑하는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비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아들의 죄가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이성과 본능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마음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마음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손해, 조그만 불행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아론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를 기꺼이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부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가난하게 되는 것도 감사했고 부한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매맞는 것과 위험당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약할 때에 곧 그것이 나의 강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론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진정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